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혹은 기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대인 목사님이 1년 동안 중보기도를 잘 인도해 오셨는데 평소에도 김대인 목사님 참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빛이 납니다. 인생은 의지를 다한 시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시간이라는 말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1초 1초가 쌓여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 저 멀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맞고 있는 1초 1초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인생이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시간,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도 맞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저기 한강 강둑에 나가면 저 강원도에서 발언한 강이 우리 앞을 거쳐서 어제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거쳐오다가 오늘 우리 앞을 거쳐서 내일 서해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시간관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미래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가 과거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간다라고 할 때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든 미래에서 지금 나를 향해 왔다가 과거로 역류하든 그 시간은 흘러가는 그 시간 자체가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한강 뚝에 절두산 뚝에 앉아 있다고 하십시다. 어제의 강원도를 흐르던 물이 지금 현재로 제 앞에서 흘러가는데 유수같이 흘러가는 그 한강물을 제가 막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처럼 미래에서 저를 향해서 현재를 향해서 시간이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미래에서 저를 향해 달려오는 그 시간을 제가 막거나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은 유수같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도 시도 그렇게 짓지만 인생을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고 인식하는 한 인생의 주체는 흘러가는 시간일 뿐 나는 그저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시간관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것을 하루라고 정하자. 그런데 그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쪼개자. 한 시간을 60분으로 만들자. 1분을 60초로 하자. 이건 사람이 약속한 겁니다. 본래 1초 1초란 시간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시간을 100시간으로 하자. 1분을 한 시간을 1000분으로 하자. 1분을 1000초로 하자. 그러면 시계는 짝짝짝짝 뭐 이렇게 가겠죠. 지금 시간 또 따 이건 인간이 정한 겁니다. 이런 시간은 본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초를 정하고 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간판 위를 인간이 걸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주체고 나는 그저 바라보는 객체일 뿐인데 인간이 약속한 시간판을 인간 자신이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인간이 그 시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판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를 다한 시간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1초 1초를 우리가 어떤 의지로 맞아서 나를 가꾸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다해서 이 시간판을 걸어가면서 의지를 다한 시간 관리를 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의 세월은 쇠퇴를 의미합니다. 내가 70년을 살았다. 70년만큼 쇠퇴한 겁니다. 80년을 살았다. 80년만큼 쇠락한 겁니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인생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를 다해서 시간판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관리할 때 세월의 흐름은 경륜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쇠퇴해도 내 기억력이 좀 허물어져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폭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다해서 내 시간을 관리할 때 시간의 흐름이 신앙의 연륜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100마디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10마디밖에 못해도 그 말 자체에 무게가 실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이 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의지를 다해서 시간을 관리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관리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의지를 다한 시간 관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특별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습관으로 가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매일 감람산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거라.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을 한 곳에 있게 하시고 그들 중에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시고 조금 더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당신의 고민과 슬픔과 죽음을 앞둔 당신의 본민을 이 세 제자들에게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누구에게도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그 본민, 고민, 슬픔, 고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이때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그 세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금 더 돌을 하나 던져서 닿을 정도로 여기서 돌을 제가 던진다면 꽤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가 그저 멀뚱멀뚱하게 기도하라, 눈만 뜨고 있으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이 뒤에 연결되는 구절을 보면 너희들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 내가 십자가 고통 안 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체포당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복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던 그 나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그 허약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예수님하고 따라온다고 하면 예수님이 위로받으셔야죠. 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인들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을 향해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내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여기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과정을 너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기도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좀 서먹서먹하니까 좀 제쳐놓고 제일 가까운 요한,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가셔서 서로 원을 그리고 손잡고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당신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가시는 겁니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 이 마음은 제쳐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내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을 위한 제물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내가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에 피가 배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밤새 간구하셨으면 우리는 기도해도 땀도 안 나는데 땀에 피가 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당신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너희들도 함께 이 십자가 과정을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중요한 이 한 시간도 너희들이 의지를 다해서 기도로 너희들 시간을 가꿀 수 없더냐?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미안호라는 우리가 말하는 60분의 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짧은 한 순간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는데 비행시간이 몇 시간이야? 그러면 한 13시간, 12시간 돼. 그러면 제주도 가는 데는 얼마 걸려?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 이건 지극히 짧은 순간이거든요. 한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이건 짧은 순간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짧은 순간도 기도로 너희들을 가꿀 수 없었더냐? 준비하지 못했더냐? 주님께서 세 번을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계속 잤습니다. 의지를 다해 기도로 자신들을 가꾸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 예수하고 한 패지 이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 여자가 한 말이 너도 예수하고 한 패거리지? 그렇게 물었는데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나 한 패거리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맞잖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1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 this man.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 저주받을 인간? 내 맹세하건대 나 이런 인간 몰라.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의지를 다해서 기도로 자기를 준비했더라면 이런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기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시간을 가꾸지 못할 때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행이 마치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는 듯이 일주일 내내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자기를 관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침몰시키느냐 아니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손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그 유명한 장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는 바로 거린, 손천성 하반신 마비자 거린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원문에 있는 이 보다라는 네 종류의 동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번역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으로 오는데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두 사람을 보고 한 분 줍쇼 하고 적선을 했습니다. 이때의 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댁이 어디시든지 오늘 아침에 이 양화진까지 오실 때 거기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어갔습니까? 또 빌딩도 많이 있고 가로수도 많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기억나십니까? 내 앞에 지나갔던 자동차 색깔 모양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목적지 양화진을 가기 위해서 보이고 차 오면 피하고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걸어가고 이게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에게 있어서는 누가 오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이때 40여 세라고 했으니까 날 때부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하거든요. 앵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청만 나면 그저 40년 동안 해온 대로 멀건 눈 쳐다 올리면서 한 푼 줍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린을 보고 베드로가 거린을 블레포했습니다. 이 블레포했다는 것은 영어로 gaze, 응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베드로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멀건 눈으로 한 푼 줍소 했는데 그러면 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도 그냥 뭐 거린이 있구나 A도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gaze, 블레포 했습니다. 주시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아테니조 하라. 아테니조 하라는 것은 영어로 look at. 그렇게 허물근한 눈으로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그랬더니 이 거린이 뭘 주려고 이러지? 그리고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에페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ive attention, 온 시선을 집중시킨 겁니다. 이 모양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미문 앞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거린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거린이 아무 의미도 없이 평소 습관대로 고개를 쳐들고 허멀근 눈으로 한 분 줍쇼 이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를 응시하면서 베드로에게 형제여 나를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자세를 바로잡고 그 허물긋은 눈으로 베드로의 눈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베드로는 서 있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과 그를 올려다보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이 부딪힙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합니다. 형제야,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한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림이죠. 성경에 감동적인 그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동적인 그림 몇 개 가운데의 한 그림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너희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거린한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럽니다. 면전에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 그 예수님은 지금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보이지 않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겁니까? 바로 미문 앞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도행전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을 맞아서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성전을 찾아갈 수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이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제는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기도로 의지를 다해서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로 자기를 관리할 때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통로가 된 베드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안전뱅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바로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베드로가 투옥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 그 지도자들이 재판을 통해서 베드로를 더 이상 투옥시켜둘 명분이 없기 때문에 풀어주지요. 베드로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이 전해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위협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투옥시켰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그 위협, 그것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투옥시켰다가 그 다음날 풀어줬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석방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자기가 석방되어서 나온 건 베드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풀려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 예루살렘 사람이 하루에 3천 명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했던 거, 이건 내 실력 아닌 거 압니다. 이거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하루 전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기를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났던 거 제 능력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서도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사도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자기 시간을 관리했을 때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보기도 특별기도회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한 중보기도이어야 하는가? 새신자반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기도의 세 단계 진전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한센 병자였습니다. 그 한센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제 이 한센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모든 기도는 자기 문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절박함을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과정 없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절박할 수 없죠. 내가 몸이 아프다.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내 남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내 가정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 한센 병자의 기도에만 전부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는 결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불교 신자와도 구별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기 집 하인. 말이 좋아서 하인이지. 당신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집 노예지 않습니까? 인간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찾아가시지도 않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문제를 당한 다른 사람의 절박한 사람의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마지막 종국이 아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당시에 열병은 죽을 병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했을 뿐이죠. 그런데 당신과 동행하는 베드로의 그 사정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어느 부모가 전갈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어느 부모가 돌멩이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더 먼저 알잖아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기저귀 사줘 말 안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 다 사재워 놓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신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부모보다도 못한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로 중보 기도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 있으면 내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다 기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하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하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경 이 중풍병 환자는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을 때 짓지 않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중풍병, 다른 사람의 중풍병이 낫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아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 남의 기도 제목만 놓고 그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보기도의 한계와 또 중보기도자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내세요. 내가 다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기도 청부자가 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새신자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교를 다닐 때 문인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성 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한 남성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끼리 모이는 성경 공부인데 이분은 탈북한 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회원들이 받아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대장암, 위암이 걸려서 아주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회원들이 그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병에. 그래서 당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발부한 그 이 진단서에 어떻게 나았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하여튼 현재로서는 정상이다 이런 진단서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부인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 남편이 병이 낫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는가? 춘천에 있는 정부 집에 가서 다시 동거하는 겁니다. 이분이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본 팬이 있는 겁니다. 그 팬 중에 춘천에 여성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들기 전에도 그 여성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참 아내가 마음고생 심했거든요. 그런데 병이 드니까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잘못했다. 앞으로 정말 다시는 안 할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면 내 의미 있게 살게. 다 맹세했는데 정작 나으니까 정부 집에 가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낫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면 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모임은 다들 기도 청부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내면 다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주님의 교회를 8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89년도에 전교인이 참여하는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디에서 훈련받았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행사를 하면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24시간 릴레이 기도라는 거 아시죠? 한 시간 단위로 사람들이 이어서 24시간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인일 때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대로 40일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한 시간 단위로 교인들 다 순서를 매겨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굉장히 윗부분에 날씨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하는 동안에 비 오지 말고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련회를 대전에 있는 대전중앙교회 기도원 산에 가서 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그 중부지방에 태풍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기도원은 다 물이 차서 봉고가 다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했던 그 수련장에만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부니까 그 마지막 날 야외에서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이 부니까 모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 결단의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기에 가장 좋은 기상 조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를 왔습니다. 그다음부터 우리 그 당시의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이 프로 기도 청부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꺼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9번을 더 수련회를 하면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목을 없앴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하는데 그 수련장 바로 옆에 비가 안 와서 속이 새까맣게 탄 농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농부 위에서 비 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비가 와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바로 서게 그런 영성 깊은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11년째인데 여러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조구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야외 행사를 할 때 우리 교회 단위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자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만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기도 청부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세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늘 실수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줘서 하나님 얘 지금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럼 그렇구나. 내 고쳐줄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늘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서 지금 3년째인데 제가 하나님 암 낫게 해주세요 해서 그저 건강했다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암에 안 걸리게 해주는 게 저한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포가 제 몸 안에 있음으로 해서 생명의 의미가 더 깊이 저한테 각인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모르면 중보기도가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 오류는 기도 청부사 자신들이 하나님의 조종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컨트롤이다. 컨트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중보기도식으로 기도 청부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바꾸는 거죠. 세 번째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신은 내한테 있는 능력이나 내한테 있는 재물이나 나의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해주도록 조종하는 겁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도록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분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일구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만약에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이 기도 제목을 낸 분이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격리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생명, 참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배제된 인간은 단순한 흙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짐승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숨을 후 하고 내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증언입니다. 그 성령이 뭐죠? 히브리 말로 루아흐, 헬라 말로 푸뉴마, 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후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해라.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그 숨결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숨결 속에서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것이죠.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르게 추슬러야 하는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제쳐야 하는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울면서도 뿌려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숨결로 나를 객관화시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내공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통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내 관심이 우리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손발을 이 교회를 위한 손발로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행하여야 될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말로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내 삶은 전혀 정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운전을 하든 길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나는 모든 법을 다 어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그거는 공허한 공기의 진동이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 국가를 바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 그들에 의해서 사회 각계 각층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대학교 수능 시험에 친다.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 자식들이 다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 나오고 원하는 대학교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아이도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점수로 아이의 인격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절대적인 품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중보 기도자가 있을 때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주님의 진선미가 사람들에게 스며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와 같은 단계로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해주고 이 사회를 정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아니 그러면 제가 몸이 아플 때 제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한센 병자부터 시작하거든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 이 병자로서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마무리될 때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평생 지병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몸이 낫지 않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래,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 내가 기도하면 죽은 유두고도 살아나는데 내가 건강까지 해봐. 내 교주 되지. 내가 이렇게 병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나를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지병을 지녔는데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첫째는 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회의 주제 성구가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면 짜까짝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이에 인내가 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왜 인내를 통과해야 하는가?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리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심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될 때에 그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가다듬으시는 시간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게. 너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는 거거든요. 위대한 사업가 만들어줄게, 위대한 정치가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바른 자식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자식을 생각하고 키우려고 해서는 절대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세속적인 자식으로 키웠을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영향력 미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돈 많은 조상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이삭을 잡아서 정말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삭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내곡은 점점 더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도 내가 교만에 빠지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내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우면, 초조하면, 조급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같이 기도하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하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생활이고 그 인내의 생활을 체화시켜 간다면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의 얘기를 잠시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제가 주님께 결심했던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갖지 않겠다고 맹세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신자반을 통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을 다녔는데 저희 막내 누님 네 분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 집을 살라고 하시면서 저 집을 86년도에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뜯어내고 벽하고 창문 구멍만 남겨놓고 다 뜯었습니다. 완전 새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집에서 살았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교육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 집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 누님 네 분하고 상의해서 저 집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가 가 있을 때가 결정되거나 준비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기 옆에 KCC 아파트 자기가 산 그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가 안 사니까 살아라. 새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살았습니다. 2012년도에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형편에 맞는 월세집을 구하러 파주, 뭐 일산, 김포 다 다녔습니다. 그게 파주 정도 가니까 제 형편에 맞는 월세집을 얻을 수 있어서 파주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홀트 건물을 교육관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홀트 교육관으로 다 가면서 저 집이 있다는 비어있고 주일에 구역 성경 공부하는 방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교육관도 생기고 했으니까 다시 저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만약에 저 집이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고 제 가족이 바친 집이 아니면 저 집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옛날 살던 집이기 때문에 저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교회가 또 벽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또 새 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다가 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때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아시는데요. 제가 1998년도에 3년 기한으로 제네바 한인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9월 21일 날 도착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럽에서는 30년 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거든요. 다 100년 이상씩 된 집이니까 그게 신혼부부가 30년 된 아파트에서 살면 이거는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 사니까 스튜디오라고 원룸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스위스는 복덕방, 지금 말로 뭐라 그러죠? 아, 부동산 그 소개사들이 그 전부 다 국가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고 아무 집이나 전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너는 이 집에서 살아. 제가 만약 원했을 때 허가가 나야 그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처음 막 도착해서 그 소개사들을 만나고 뭐 집 보고 하는데 참 어렵지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다 저 형편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절날 그 제네바에 있는 대표부가 호텔을 빌어서 대한민국 개천절을 위해서 그 외교관들을 부르고 리셉션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대표부의 차석 대사께서 저더러 이제 제네바에 왔으니까 거기에 리셉션에 같이 참석해서 오시는 분들 인사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프랑스 쪽에 있는 싼 여관에 있었습니다. 그 리셉션장에 갔는데 어떤 부부가 아주 반갑게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그 남편분은 제네바에서 국제기구에 계시는데 여름에 휴가를 왔을 때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수련회를 갈 때 수련회까지도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그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제 사정을 듣고는 그 부인이 그러면 자기가 시간이 많으니까 레지 그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 소개업자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구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부동산 사무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부동산 사무소에 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월세를 낼 수 있는 그 집이 딱 한 집인데 침실이 두 개 딸려 있는 집이고 새 집인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혼자 사는데 침실 두 개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야 허가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여기 좋은 집 나왔는데 이거 한번 신청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레지가 그 부동산 소개업자가 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막 묻습니다. 뭐를. 그러더니 저한테 그 집에 들어가도 좋다고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집이었죠. 그 집이 지은 지 3년이 되는 아파트인데 제가 들어간 그 아파트 그 공간만은 한 사람도 산 적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산 적이 없는 새 집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사 들어가서 냉장고 다 빌트인으로 다 붙어 있는데 아무도 안 쓴 냉장고 비닐 다 제가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 외교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공무원 여러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산 적이 없는 새 집에서 산 한인은 제네바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평생 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세상의 재산을 위해서 제 인생을 허비했는데 제 이름으로 그런 부동산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 같은 미물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84년부터 지금까지 만 32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숙소로 저를 옮겨가셨는데 전부 새 집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마저도 아무도 산 적이 없는 새 집을 미스테리죠. 3년 동안 비워져 있던 집을 저로 하여금 들어가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마태복음 한센병자처럼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내 집에 있는 하인 중풍병자를 위해서 백부장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내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단계에 나를 맡기는 기도, 기도의 대상자가 그 단계에 이를 수 있게끔 하는 중보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고 그런 기도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의지를 다해 우리의 시간을 관리해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눈 딱 뜨면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바르게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보다 깊고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보다 많은 것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의와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입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과 주님의 진선미를 드러내는 손과 팔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듯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토대가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매일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의지를 다한 시간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 관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일날 송호웅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본문 말씀으로 주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온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총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한센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듣지 않고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신통술사로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 한센 병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오해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소한 거라도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왜곡,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기도 시간인 것이죠. 자기 객관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석처럼 빛나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의지를 다해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마태복음 8장 한센 병자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내가 원하는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계획이 무산되어도 그 무산된 계획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발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의지를 다해 자기 인생을 관리해가는 이분들의 삶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영성이 더 깊어지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공이 더 강해지는 신앙 연륜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